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리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을 벌여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조치, 서비스업과 농업, 무역 균형, 합의 이행 장치 등의 합의문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측이 남은 문제를 여러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다음 주 양측이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스라엘은 고립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모임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등 최근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골란고을 이스라엘 주권과 관련해서 간단한 역사 수업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골란고원은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후 1981년에 영토로 합병한 곳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6일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처럼 왜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누가 안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진행 중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같은 발언은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지지하는 강경파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빌 아부 루데인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네타냐후 총리의 같은 발언에 정착촌은 불법이고 제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이 250만 명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약 40만 명의 유대인이 정착촌에 살고 있고 약 20만 명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려던 전략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가까운 장래에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이제 유럽연합 EU와의 합의로 EU를 떠나거나 떠나지 않는 것 사이에 냉혹한 선택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앞서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를 다시 만나서 대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 노동당과 합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국이 EU를 떠날 가능성은 더 적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6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극도의 혼란상이 드러났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는 거리를 가득 마우고 지난 몇 주간 계속된 정전과 식순환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들은 정적들이 고의로 일으킨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이도 의장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때문이라면서 마두로가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정전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 전력 회사인 코르포 엘렉 본사까지 가도행진을 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현재 미국과 50여 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정부 조직과 군을 장악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환적을 한 한국 선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박형주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내용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최 기자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한 달 이상 이제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그 하노이 회담 이후 그 미국은 주로 대화의 뭐 문은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로 그 대북 압박 제재를 그 강화하겠다 이런 쪽에 그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외교사령탑이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해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최근 들어서 이제 두 번이나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지난달 29일이죠. 그 미 동부의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그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 북한 핵 문제가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그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폼페오 장관이 그 4월 5일 그 텔레비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그 CBS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곧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진행자의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날 건지 또 뭐 몇 월에 만날 건지 이런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워싱턴의 좀 대북 분위기가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폼페오 장관이 이렇게 두 번이나 미북 그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을 보면 미국의 수뇌부가 그 지난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렬이 되고 미국도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왔지만 역시 그 미국 수뇌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은 역시 그 3차 정상회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심정 이런 하나의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이제 보도를 합니다만은 이 뭐 여러 군데서 뭐 의회도 그렇고 전직 관료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전히 그 대북 강경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로 행정부 내에서 분위기가 또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지 이번에는 좀 박형주 기자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앞서 최용기 기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다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나온 그 행정부에서 나온 메시지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비교하면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든다면 회담 결렬 이후에 행정부에서 나온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일관됐습니다. 먼저 비핵화 방식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뭐 단계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예.
이른바 뭐 빅딜을 원한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뭐 미사일 체계 이런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뭐
예.
볼턴 보좌관이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제재와 압박과 함께 외교를 병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대화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압박에 상당한 무게를 뒀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의 그 독자 제재가 발표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협상의 실무를 책임졌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압박에 무게를 두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만났고요.
네.
또 영국에 가서 유럽 국가들을 만났고 또 중국 관리들과도 접촉했는데 여기서도 아무래도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면 또 의회에서도 여전히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대북 제재나 압박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발언들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와는 상당히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을 한 이후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무부가 그 지난달 21일 날이었죠.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한 그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이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북한이 그 재무부 발표가 나오고 6시간 후입니다. 22일 그 오전 9시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제 북한 측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존에 미국이 얘기했던 제재가 강화되고 또 북한이 이게 반발하는 모습을 그 연출했는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상당히 의외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날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 제재를 그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재무부의 대북 제재 자체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큰 비중을 잇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재무부가 내린 대북 제재를 철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 날 사흘 뒤에 그 북한에서는 공동 연락사무소 인원을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종의 그 이렇게 교착 국면. 양쪽의 그 긴장 관계에서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수뇌부가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하나 서로씩 주고받은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역시 그 재무부의 그 철회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가시권에 들어서게 될 걸로 뭐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뭐 앞서 얘기했지만 폼페오 장관이 뭐 몇 개월 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말처럼 이게 몇 개월 내에 열릴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양쪽의 입장차가 굉장히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제재 부분이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1차나 2차 정상회담을 미루어 봤을 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마련돼야 되는 몇 가지 뭐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단 고위급 회담이 가동이 돼야 되고요. 또
예.
실무 회담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최원기 기자가 언급해 주신 폼페오 장관의 CBS 인터뷰에서
예.
진행자가 지금 북미 간의 채널이 그 가동 중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폼페오 장관은 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물밑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폼페오 장관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접촉은 없다라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게 몇 개월 안에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보수주의자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조금 눈에 좀 덜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의 매일같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그 강경한 발언,
예.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부에서 보수파, 강경파가 좀 힘을 잇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그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확인해봤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그부터 조용해졌나 그래 봤더니요. 3월 19일부터 상당히 볼튼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역시 이것은 지난번에 그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그 대북 제재를 철회한 다음부터는 볼튼 보좌관이 상당히 좀 조용하고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 안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인데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비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 대화파가 있고 또 볼튼 보좌관처럼 좀 강경하다면 강경한 이런 세력이 있는 건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아,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아, 이번에 비건 대표 쪽 대화 쪽으로 좀 그 무게 중심이 좀 옮겨질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그래도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올해 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앵커께서 정치 일정이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외 외교도 결국은 국내적으로 정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정치 일정은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변수일 텐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할 것인가 판가름이 예. 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올 연말 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 초 가면 대선 레이스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실적을 내려면 올해 안에 좀 결론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또 저희들도 과거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정이 되려면 최소한 올해 중반기 혹은 10월 이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만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몇 달 내는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고요. 또 몇몇 전문가들은 오는 6월이 이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주년 이후에 어떤 그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중재에 나선 한국 문재인 대통령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있을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입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미북 3차 정상회담 문제, 바로 이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나온 그 청와대 발언 또 한국 언론의 보도 이런 걸 정확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개 한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일종의 중재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한데요. 첫째로 이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 4월 11일 날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아마 모종의 어떤 방안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이견을 보인 대목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 이런 거를 좀 이루고요. 일종의 그 정충안 이런 거에서 뭔가 한미 간에 일단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어서 여기에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양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지난해 5월 26일 날 그 판문점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재 노력을 해서 이제 긴급히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이제 뭐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그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걸 설득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관문, 그러니까 한미 간 정상회담도 잘 되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어떤 그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얘기대로 여름 또는 가을께까지는 아마 그 미북 간의 어떤 3차 정상회담을 이루어서 북한 문제, 핵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보관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문 대통령이 중재를 한다고 그러면 양측이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중재안이 과연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이 중재안을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 고위 당국자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대충 윤곽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뭐 빅딜, 스몰딜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한국 쪽에서는 good enough deal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뭐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의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절충안 이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북 대화가 빨리 가시권 안에 정상화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미북 간의 뚜렷한 그 입장차를 좁히거나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중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뭔가 접촉을 또 회담을 하든지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청와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어쨌든 특사를 통해서 평양에 파견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서 이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번 작년 5월처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봐서 4월 11일 날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되면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뭐 나와야 이걸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아마 그 전달을 하고 그 두 가지로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4월 11일 그 정상회담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거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 뭐 물론 뭐 주시를 하고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북 간에 뭐 알려지기로는 어떤 채널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에 외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의 추후 대미 정책과 관련돼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보름 가까이 넘었는데 아직 뭐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주부터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에 일반 뭐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격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대의원회의에서 헌법 개정 등의 동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은 15일에 태양절을 맞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김정은 2기 체제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 입장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한 중요한 변수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미한 정상회담 여기에서 예.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뭐 지금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안이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최선희 부상은 뭐 핵과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할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은근히 위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게 되면 제재만 강화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도 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힘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고강도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외화난, 에너지난, 또 물자난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다시 무슨 반발을 해서 강경책으로 가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은 말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사적으로 덧붙인다면은 3차 정상회담에 나오더라도 지난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하고는 좀 다른 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도 상당히 이제 당혹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정상회담에서 나는 뭐 이런 걸 할 테니 당신이 이걸 해라. 그래서 협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당초에 기된 실무회담에 그걸 없애버리고
예.
거기서 이제 협상을 시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깨진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에 나올 때 만일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 아마 북한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뭐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그냥 다 합의문에 뭐 한두 가지 조그만 거는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서명만 해서 그냥 완성을 시키는
예.
그런 변수를 없애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 먼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문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이곳 워싱턴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패트릭 셰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만나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셰너한 미 국방장관이 이때 한 말 잠깐 들어볼까요?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That's why we have General Abrams here. He's a master of readiness. But really, as we do,
네, 셰너한 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미한 연합 훈련 축소가 방위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들으신 대로 그 한미 간의 그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펜타곤에서 열렸는데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패트릭 셰너한 국방장관 대행 또 한국의 이제 신임 국방장관이죠.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그 한미 동맹 문제 여러 그 군사력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사실은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해서 무슨 B-52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킨다든가 이런 큰 그 대형 훈련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좀 그 방위 안보가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셰너한 국방장관 대행 얘기대로 큰 훈련은 그 중단이 되고 안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통해서 그 동맹 태세 방위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제 외교 노력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일종의 그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 노력에 그 국방당국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것을 계속 지원한다.
예.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했습니다.
예. 뭐 혹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는 뭐 논의가 됐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전시 작전 통제권은 전시의 이제 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2014년에 미국하고 한국 양국은 이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런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까지 한다라는 시기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조건이 마련되면 하겠다라는 예.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그 조건을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했느냐.
예.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를 했느냐.
예.
그리고 또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 마련됐느냐.
예.
이게 이제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새로 나온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전자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 다시 말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이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매달 개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담이 실제로 지난달에 처음 열렸다라고 이날 회의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양측 간의 협의체 상설 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추가 가동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작권 그 전환 조건을 세밀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올해 9월에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여부를 가려내는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기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 전환될 것이다. 이거는 뭐 관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부 한국 언론은 2022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 다만 뭐 분명한 것은 그 미국과 한국이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과 한국의 이 국방에 있어서 큰 저 질문이 이 방위비 문제입니다. 자, 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좀 더 부담해라 이제 그런 그 생각인데. 혹시 이번 회담에서 뭐 이런 얘기도 다뤄졌을까요?
네, 이번에는 뭐 큰 그 이것이 그 주 의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한국과 미국이 3월 초에 그동안 한 10번이나 이 방위비 그 회의를 열어서요. 지난번보다는 한 8% 이상 그 증가돼서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가량을 한국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대폭 저 증액을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반영을 해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저 기존의 그 한미 간의 이 같은 방위 문제를 그 계속 논의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뭐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방위비를 증강을 해서 최선의 성의를 다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번 회의에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이 불법 환적 선박 억류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이 불법 환적 혐의로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적이란 게 이제 뭐냐 이렇게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언론에 이제 보도를 보시면은 북한이 이제 기름이 상당히 제재로 인해 부족하기 때문에요. 몰래 이제 해상에서 북한 배, 북한의 유조선하고 제3국의 배를 이렇게 내려서 호수를 연결해서 이제 기름을 옮길 수 있는 일종의 석유 밀수를 해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의 이제 그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은 이 문제를 잘 단속을 해서 한국 선박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 외교부가 밝힌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그 환적 혐의로 해서 한국 선박 하나가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부산항에 그 출항이 보류돼 있다, 억류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 선적인 루니스 호를 불법 환적 혐의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박이 억류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박이 억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의 선박, 그러니까 루니스 호는 지금 미국 재무부가 꼭 집어서 말한 선박이고요. 지금 억류된 선박은 구체적으로 뭐 선박의 이름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루니스 호는 억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일 오전에 여수항에 들어와서 관세청에 검색을 받았지만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한국 당국은 루니스호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루니스호도 관련한 조처를 요구받은 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니스호가 받고 있는 의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니스호가 그 유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한국의 어떤 항구에서 기름을 채워서 동해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항지는 싱가포르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것을 그 위치를 알려주는 마린 트래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어떤 해상에서 위치 장치를 꺼놓고 며칠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런 일을 좀 반복하다가 다시 한국 항구로 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항에 그 정박을 했는지는 정확히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위치 장치로만은 봤을 때는 이 공해상에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리고 이 공해상이 미국 정부가 지목한 북한과의 불법 선적 환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예.
이런 어떤 정황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뭐 이 선박이 억류됐다거나 이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이 그 해상 환적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배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경제가 이제 원래 제재 이전에 그냥 돌아가려면 대개 한 해에 500만 배럴 정도 정제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
정제유란 게 주로 이제 디젤유, 휘발유 이런 그 정제유를 말하는데요. 500만 배럴이 필요한데 그 북한이 이제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 하니까 유엔 안보리가 정제유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배럴 원래 필요했는데 5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90%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북한이 당장 저 군부대가 일단 저 트럭 이런 거 움직이기 힘들고요.
예.
나머지 무슨 버스나 뭐 일반 택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몰래 이것을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런 것을 위반하고 몰래 유조선을 동원해서 동중국해 이런 데서 이제 그 디젤유 뭐 휘발유 이런 것을 몰래 밀수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제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상 환적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 그런 그 환적을 통해서 좀 북한이 뭐 석유를 좀 확보하긴 한 겁니까?
예,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그 보고서입니다.
예.
뭐 수치가 나온 건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최소 148차례에 걸쳐서 선박 간 환적으로 기름을 수입했다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런 환적을 통해서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뭐 최소치하고 최대치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얼마를 갔는지
예. 예.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어렵고 다만 예. 몇 차례 정도의 선적들이 운행을 했고 그리고 이 선적들이 어느 정도의 기름을 그 운반할 수 있는지 이런 예. 수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환적을 하려고 하면서 단속도 역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미 재무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 같은 환적 주의보 이런 것을 내리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이 벌써 그 동중국해 일대에서 그 함정을 배치해서 뭐 단속을 한 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해안 미국의 해안 경비대 소속 함정도 있고요. 보내서 이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7개국의 그 함정과 초계기가 그 한반도 일대에서 상당히 그 대북 그 환적 이런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층 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2016년부터 지금 4년째입니다. 이 석유 말고도 광범위한 제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 경제가 과연 지금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경제 경기를 얘기를 할 때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고 또 실제로 그 경제의 주체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의 특성상 저희들이 정확히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지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의 거래인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1%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해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3%가 줄었고요. 뭐 북한의 주요 수출인 뭐 광물이나 뭐 석탄 뭐 이런 것들의 그 규모들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때문에 어떤 지표상으로 봤을 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일부 탈북자들의 전언은 북한의 외화가 없어서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고급 아파트 가격이 크게 폭락했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살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죠. 자, 이 그 살해 사건 용의자가 풀려났다는 보도들을 저희가 했는데 두 여성이 다 풀려난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김정남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아서 베트남 여성 또 인도네시아 여성 두 명이 이제 현지에서 그 암살을 했습니다. 화학물질 써서 암살을 했는데
예.
그동안 한 2년가량 이제 이 그 공작원들은 평양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갔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그 현장에서 잡힌 그 베트남 여성 또 그 인도네시아 여성이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근에 일종의 그 상해죄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교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교사 범은 없고 무고한 일종의 희생양이다 이런 예. 어떤 판단을 내려서 두 사람을 다 석방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완전히 이제 결말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분명히 살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있는데 네,
사건은 살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사실 이 사건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번 사건의 배우가 혹시 북한 정권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몰렸었는데
예.
사실 지금 그 유일하게 재판받던 두 사람도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법적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참 미묘한 상황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 석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말레이시아 당국의 그 판결 이후에 VOA가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이제 이것을 문의를 해봤더니요. 역시 그 지금 사건의 그 원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규명이 안 됐고 또 진범을 단죄하는 대신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 전망 그리고 불법 환정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박형주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프로 스포츠 리그에 수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이름마다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 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 축구단 가운데 열성 팬이 가장 많은 팀 중 하나입니다. 구단 가치를 따져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언제나 상위권에 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과 실력에서 다른 팀들을 압도하기 때문인데요. 유럽 각 지역 프로축구 리그 상위 팀들이 겨루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2018년까지 총 13차례 우승 기록으로 2위인 이탈리아의 AC 밀란의 7차례 기록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이런 위세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현재 이 팀에서 뛰고 있거나 앞서 거쳐간 결과입니다. 그중에 몇 명만 추려봐도 네로라 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을 지낸 데이비드 베컴도 레알 마드리드에 몸담았었고요. 현대 프랑스 축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네딘 지단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거쳐 지금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현역 최고 선수로 꼽히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한때 레알 마드리드의 얼굴로 활약했는데요. 앞서 또 다른 포르투갈 출신 유명 선수 루이스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삼바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호나우두와 카카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을 찾는데요. 이렇게 빛나는 별 같은 선수들이 한 팀에서 활약하는 것 컴퓨터 게임에서나 가능할 법하지만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무렵 호나우두와 베컴, 지단, 피구 그리고 잉글랜드의 마이클 오웬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함께 뛰었는데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지구대표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레알 마드리드는 우주 최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매년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2018년 수상자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모드리치는 10년 동안 계속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의 발롱도르 양분 체제를 깨면서 새로운 특급 선수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모드리치와 함께 공격을 이끄는 가레스 베일과 카림 벤제마 그리고 수비를 주도하는 세르히오 라모스까지 여러 축구 강국의 대표팀 주력 선수들이 2019년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팀의 이름은 왜 레알 마드리드일까요? 프로축구팀 장명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고 지역명에 FC, SC 같은 로마자 약어를 붙이는 게 기본인데요. FC는 풋볼 클럽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에서는 CF로 쓰기도 하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고 있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FC가 대표적이고요. 잉글랜드의 리버풀 FC,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같은 유명팀들이 이런 장명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SC는 스포츠 클럽이라는 말인데요. 네덜란드 명문 SC 헤렌펜이 대표적입니다. 축구 클럽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이라고 부르는 건 한 팀 이름 아래 농구, 럭비 같은 다양한 종목을 함께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선 AC나 AS를 붙인 팀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A는 현지 언어로 연합이고요. C는 축구, 그리고 S는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AC 하면 연합축구단, AS 하면 연합스포츠단이 되는 거죠. AC 밀란, AC 로마 같은 팀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명법을 기본으로 특별한 단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유나이티드, 시티, 그리고 레알 같은 말들을 연고지 이름 앞뒤로 붙이는데요. 유나이티드는 영어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지역의 여러 팀을 합쳐 하나로 만든 경우인데요.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가 대표적입니다. 시티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오래전 산업화가 한창일 때 도회지 연고를 자랑삼아 부각시킨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지역 경쟁팀 맨체스터 시티 FC가 그런 경우고요. 같은 잉글랜드 리그의 레스터 시티 FC나 스완지 시티 AFC도 마찬가지입니다. 헐시티 AFC의 경우 2013년에 이름을 놓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새 구단주가 공식 명칭이 너무 길다며 시티를 빼고 상징 동물 호랑이를 넣어 헐 타이거스로 바꾸려고 했는데요. 팬들은 죽어도 시티라는 펼침막을 경기장에 걸어놓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시티가 들어간 이름을 지켰는데요. 그럼 레알 마드리드 명칭의 유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가 연고지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02년 창단 당시 이름은 마드리드 CF였는데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사람과 물자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축구팀들이 많았습니다. 마드리드 CF가 이 팀들을 흡수해 전력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창단 3년 만인 1905년 스페인 국왕컵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4연패를 이어갔는데요. 짧은 시간에 최고 명문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를 높이 평가한 국왕 알폰소 13세가 1920년 레알이라는 호칭을 하사했습니다. 스페인어 레알은 왕이나 왕실이 지정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로얄에 해당하는데요. 왕이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 팀이나 레알을 쓸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CF 외에 레알 소시에다드와 레알 베티스가 있는데요. 이 팀들의 엠블럼에는 모두 왕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조금 전에 엠블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상징 표식을 가리킵니다. 간략한 그림으로 팀이 추구하는 바를 표현하는 건데요. 과거 서양에서는 지역을 통치하는 귀족 가문마다 고유 엠블럼을 만들어 물건에 새기고 깃발에 그리기도 했습니다. 축구팀 엠블럼은 유럽 전통을 따라 방패나 무기, 성벽을 소재로 고풍스러운 모양이 많은데요. 미국에서 발달한 농구나 야구팀들의 엠블럼은 조금 다릅니다. 공이나 경기 도구, 양말, 동물, 그리고 선수 모습 윤곽을 표현한 가볍고 경쾌한 그림이 대부분인데요. 스포츠외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엠블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앞뒤에 붙는 각 제조사 특유의 장식들이 대표적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삼각별 엠블럼이 유명하죠. 주간 스포츠 세상,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고요. 엠블럼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인기 가수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르는 헤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Hey, it's wonderful to see you once again. To see you smile and hear you call my name. There is so much to say. Hey, it isn't accidental that we met. Your love is something that I can't forget. So I wander your way. If one of us won't try to dry the tears, tomorrow is a world of yesterdays. Let us live for today. Hey, although we play the game of love and lust, I wouldn't change a single dream because if you lose, you must pa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을 벌여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조치, 서비스업과 농업, 무역 균형, 합의 이행 장치 등의 합의문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양측이 남은 문제를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다음 주 양측이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스라엘은 고립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모임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과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 등 최근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굴란고은 이스라엘 주권과 관련해서 간단한 역사 수업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골란고원은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후 1981년 영토로 합병한 곳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6일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처럼 왜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확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누가 안 한다고 하느냐, 우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같은 발언은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지지하는 강경파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나빌 아부 루데인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네타냐후 총리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착촌은 불법이고 제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인 250만 명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지만 약 40만 명의 유대인이 정착촌에 살고 있으며 20만 명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려던 전략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가까운 미래에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이제 유럽연합과의 합의로 EU를 떠나거나 떠나지 않는 것 사이에 냉혹한 선택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를 다시 만나 대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 노동당과 합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국이 EU를 떠날 가능성은 더 적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당은 그러나 메이 총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6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 호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극도의 혼란상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지난 몇 주간 계속된 정전과 식순한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들이 정적들이 고의로 일으킨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이도 의장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때문이라면서 마두로가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며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정전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국영 전력 회사인 코르포 엘렉 본사까지 가동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리비아 군벌 사령관의 수도 트리폴리를 향한 군사 활동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6일 프랑스 북서부 해안 도시인 디나르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날 리비아 동부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는 수도 진격 선언이 나온 후에 트리폴리로 향하는 길목에서 리비아 국민군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장관은 성명에서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최고사령관에게 트리폴리를 향한 군사훈련은 유엔이 이끄는 중재 절차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